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태양빛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였고 바람이 그렇고 비가 그렇고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풍성하게 살고 싶어서 많은 에너지들을 찾아내고 개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에너지 전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남의 에너지까지 뺏어오려고 하는 현상들도 생기고 에너지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는 모습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새로운 에너지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바람이 태양빛이 우리에게 대체 에너지로 그렇게 현실적으로도 많이 진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에너지 우리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데도 너무나도 적절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사람마다 양이 물론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청소년 남자는 2,700, 그리고 여자는 2,100, 성인 남자는 2,500, 여자는 2,000kcal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또는 덜 섭취하기도 하지만 평균적인 부분, 연세가 들면 남자는 2,000, 여자는 1,700 정도로 낮아지기도 합니다. 적절한 에너지를 내가 공급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몸으로 움직일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초에 한 명의 어린아이가 죽고 있다.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도 접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530명의 어린아이가 그렇게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건강한 에너지를 내가 잘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에너지는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힘을 키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학력을 높이고 경제력을 가지려고 애쓰고 또 인맥 관리를 통해서도 힘을 만들어 갑니다. 권력을 유지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많은 돈을 갖고도 해결 안 되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으면 다 할 수 있다면 안 줄게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세상이 갖고 있는 힘, 에너지, 한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런 한계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만이 가져야 될 힘이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교회도 사람 많고 돈이 많으면 힘 있는 교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에는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때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선지자를 바로 포로 후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 거기다가 성전도 새롭게 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위기 속에서 이들이 활동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만 학개 스가랴는 공통점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그들의 신앙의 중심, 성전 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부터 시작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스룹바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지도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지만 바로 이때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어요. 전에 지대, 기초를 놓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하는 중에 굉장히 많은 방해와 그리고 장애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학계 선지자에 의하면 할 수 없이 우리 집이나 짓자. 그래서 자기 집은 잘 짓고 성전은 미완의 상태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활동하면서 책망도 하고 격려도 했던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그중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경제력 가지고 또는 건축기술 가지고 군사력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된다, 능력으로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사력, 경제적은 힘이에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기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으로 할 것 같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오직 나의 영, 오직 성령이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리적 힘을 갖고 있거나 또는 성전을 다 지을 때까지 넉넉하고 남을 만큼 재정적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금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장애를 만났습니다. 거대한 산같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면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완성할 것이다.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도에 포기하고 이것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좌절 속에 있는 이유는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문제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나의 영 함께하면 반드시 극복하고 성전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는 학계 2장 9절에 보면 지금 세워지는 성전이 초라해도 더 멀리 바라보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성전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인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건물이 아닌 성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을 이루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스가랴 학계 선지자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감람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등잔에 환한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환상이 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가 가져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힘은 뭐냐? 성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경제력, 그리고 물리적 힘, 그리고 학력, 이것은 여러분 비교한다면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차별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오직 나의 영,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사역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오직, 역시 오직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힘으로도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이다. 말씀한 대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주 다이나믹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에 의해서 사도행전부터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았습니다. 성경의 중심,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직접 배웠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직접 보았고 그분이 깨우쳐 주심을 그들은 너무나도 가까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직접 보고 들었는데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요. 두려움이 살겠다는 육신의 욕망이 예수님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는데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목격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성령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보다 능력 많은 분,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성령을 강조했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 위에 임하셨다.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시험에서 승리하시죠. 그때 마태복음 4장 1절은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받는 순간에도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유혹을 우리가 뿌리쳐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는데 광야 같은 세상 성령에 이끌려가면 넉넉하게 이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셨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산상설교의 결론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도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런 교훈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이게 오늘날 귀신과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걸 이기면 우리는 배가 고파도 하나님 나라,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셨고 베드로가 고넬레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하셔서 그 기름, 그 에너지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성령 충만해서 사역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에너지는 성령입니다. 바울사도, 베드로사도,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 요한 모든 일꾼들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 그런데 동일한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입니다. 바울사도는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니 그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을 경험해요. 베드로사도 바울사도의 버금가는 일들을 해내는 것은 공부를 안 했어도 성령이다. 그러니 여러분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세상적 조건도 잘 갖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더 큰 일도 가능하다. 그게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와 베드로사도의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사역이 달라요. 왜요? 그들이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의 갖추고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동일한 건 뭐예요? 성령. 그래서 같은 목적을 이루지만 다르게 사용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에너지는 성령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만났을 때 무슨 얘기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하는 다른 분이 계시다.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설득력, 말재주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 성령이 그때그때 말하게 하셨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하니까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초대교회 굉장히 든든히 섰죠. 교회 일꾼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도 충만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6장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해야 될 말을 분별하고 나서야 될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것, 지혜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된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성령이 교회를 평안하게 그리고 더 풍성해지게 만들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일꾼들 성령으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사도행전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크게 부흥하고 사도들이 모여있는 본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었던 곳에 안디옥이 있었고 거기서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도 못했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먼저 거기서 선교사 파송이 되어지고 2차, 3차 거기서 계속 파송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도 못한 일을 바로 안디옥이 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복음을 온 세상에 확산시키는 일을 해낸 것은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말씀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고난을 겪고 위협을 당해도 기쁨 속에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쁨, 성령 충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이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죠. 이것이 신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으로 가면 구약의 하나님의 일꾼들도 기름 부음 받으면서 임직을 했어요.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올리브 기름이 오늘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에요. 상징은 성령이에요. 자,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사장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왕도 세웠어요. 그런 일을 하려면 성령이 필요해라는 것이었고 사사기에 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도 성령이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을 물러친 기드온도 손에 칼을 쥐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을 건져내요. 힘의 상징 삼손 혼자서 사자를 찍고 30명을 물리치고 1000명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힘은 사사기에서 매우 단순하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 그러니까 늘 힘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체력을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최고의 인물 다윗 그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한 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붓는 그 순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실패자로 삽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진정한 성전을 이 땅에 세워진 사람들의 힘은 성령이었습니다. 교회, 진정한 에너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 이것은 재력, 체력, 학력, 권력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힘은 바로 성령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곳곳에 섰고 그 당시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지중해 세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10명의 황제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관광지인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데서 거기서 검투사와 그리고 사나운 맹수들과 싸워서 죽는 비극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펼쳐졌어요. 원형극장은 끔찍한 살육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무서워요. 죽고 싶지 않아요. 고통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313년부터 교회는 권력이 됩니다. 부동산이, 그리고 지금은 관광지가 돼버린 화려한 예배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진 교회가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권력이 됩니다. 부동산, 재산,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득권자가 되면서 교회는 무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천막치고 예배드릴 때 오히려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기도하면 밤을 세워서 기도했고 금요일날 철야기도에 꽉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예배당도 커지고 수천 명, 수만 명 교인들이 모이고 경제력 그리고 물질적 힘이 커지면서 성령의 능력이 자리 잡을 힘이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성령이에요. 그걸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던 교회가 여러분 무력해졌습니다. 건물을 크고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교회가 세상에 내세워진 힘이란 바로 세상과 차별되는 힘이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오랜 경륜을 갖고 있다가도 여러분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나고 IT 기술이 뛰어난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정말 비참해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 출세 지향, 성공 지향,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추락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욕구도 이기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남자 여자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만 육체의 욕구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갈등, 그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빼놓을 수 없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모진 고문을 이겨냈을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도 참 은혜다 그 생각을 해요. 무슨 은혜냐?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걱정됐고 처자식들이 염려되는 똑같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 그가 남긴 말씀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는, 지극히 약한 육체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놀라운 흔적을 남겼고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저도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교회는 참된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가장 이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배당 아무리 커도 모이는 인원이 제한되고 있는 한국교회, 결국 건물의 힘도 아니고 사람 숫자의 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혼자 예배드려도 둘이 예배드려도 감격이고 성전을 체험하게 되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에너지가 늘 공급되게 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이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것이 성령.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은 안 생기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 돈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없어도 웃고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돈이 뒤따라와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성령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재력, 체력보다 권력보다 성령의 권능을 기도하십시오.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연료가 다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어가서 가득 그러면 꽉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가득이라고 주문하면 계산하지 않아도 꽉 채워서 인생의 여정 정말 힘있게 세상을 움직이는 파워풀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역동적인 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힘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게 그 힘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힘이라고 여기는가? 그 힘의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 매몰되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 교회의 참된 에너지, 성령 충만해서 이것에 그 효과도 경험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펼쳐가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에너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상과 차별된 그 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득 채우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현재의 상황들 뛰어넘고 우리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를 평지되게 하시는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행복하고 누군가에게 기쁨 주고 성령 충만한 가정 속에 좋은 부부,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정 속에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